모직의 약속, 부활의 약속,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스터 선데이. 오늘 영어 예배에 평소보다 두 배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평일에는 왜 안 올까요?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종교인데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올까요? 부활이 왜 안 믿어질까요? 본 적이 없어서. 무지개 색이 일곱 가지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세요? 본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태양빛이 무슨 색이에요? 태양빛은 흰색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다 그것이 물체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부활을 못 본다고 부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무지개는 히브리 원어로 커셋, 뜻이 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레인보우, 레인 후에 하늘에 뜨는 보우, 활이란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보면 마치 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이 마이 보우, 마이라는 건 하나님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 나의 활입니다. 활은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성경에 76번이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박서 3장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해 놓고 당기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에서 24절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유언이에요.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네, 요셉이 가진 활은 팽팽한 활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매사에 형통한 것 같아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활,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 아름다운 무지개가 왜 하나님의 힘일까요? 네,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때문인데 부활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사전에 나와 있는 무지개의 정의는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내는 반원 모양의 일곱 빛깔의 줄. 자, 무지개가 뜨는 이유가 태양빛이 구름에 부딪히면은 프리즘 현상에 의해서 굴절되고 일곱 가지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양에는 몇 가지 색깔이 들어있을까요? 네, 일곱 가지. 오늘 우리 같이 찬양했죠? 네, 빨주노초 파남보, 거꾸람 보남팔천오주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다 외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흰색으로 보일까요? 여러분, 모든 색의 빛들이 합쳐지면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질문 하나 더 할까요? 모든 잉크 색깔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될까요? 까만색. 예. 태양빛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도 있지만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광선도 있어요. 여러분, 적외선, 자외선. 네, 저기 있습니다. 사진 보세요. 자, 저기 빨강보다 긴 광선을 적외선. 왜 저게 있냐면 적, 빨강 바깥에 있다 그래서 적외선이에요. 또 자외선, 자가 이제 보랍니다. 퍼플보다 바깥에 있어 자외선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사람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게 저기서 저기 사이만 감지해요. 그리고 이건 있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빛의 파장의 길이가 너무 길건 짧으면 우리 눈이 감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본다고 해도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것은 그 사과가 다른 색깔들은 다 흡수해버리고 빨간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래요. 그러면 빨간 사과의 진정한 색깔은 빨강이 아니죠. 딴 색깔들 다 흡수했으니까 빨간만 반사한대요. 제 머리 이 회로에서 지금 스파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더 어려워요. 요한복음 9장 41절. 눈이 먼 사람을 고쳐준 걸 이 바리새인들이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한 너희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소경이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인다고? 그 물체 전부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눈뜬 장님이에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연 실상, 그러니까 진실인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뭐 본다고 그러죠? 혹시 헛거보는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우리 눈이 그렇게 믿을 만한 물건이 못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눈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말이죠. 보이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 갖고 고려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변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겁니다. 큰 일이 제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태양빛이 없다면 지구에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태양에 대해서 무엇을 아세요? 아는 거 많죠. 태양빛 많이 쏘이면은 피부암이 생기고, 또 태양빛이 너무 안 쏘이면은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무지개를 보지 못했다면요, 태양빛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곱까지 빛이 존재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특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이 부활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믿지 못하는 게 부활 사건인데, 왜 그럴까요? 아직 사람이 부활하는 걸 자기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보고 믿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도 못 믿어요. 자, 근데 부활은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현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네요. 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걸 압니다. 네, 이 정도는 안 돼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잘 믿어지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하는데, 여기까지는 따라오시죠? 간단합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그게 실상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인다고 보이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너무 자기 생각만 믿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는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선교적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노아 가족이 방주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지만은 비만 오면 홍수가 생각이 나는데, 비가 이틀만 오면은 질리기 시작하고 비가 3일을 오잖아요. 그러면 공포가 엄습하는데, 여러분 이런 증상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레인 트라우마, 그러니까 비증후군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죠. 노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정신과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럴 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 용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노아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치유하십니다. 그 이 약속이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와요. 똑같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일까요? 명령일까요? 여러분 이걸 명령으로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이 참 괴롭고 어려워집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있고 즐거워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에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이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누구한테 달렸어요? 사람한테 달렸어요. 노아 가족한테. 그래서 이 말씀이 명령인 동시에 축복인데 왜 축복이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노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에는 축복이 항상 함께하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면은 그 축복이 현실화되니까 우리한테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가 이제 세상으로 돌아왔어요. 1년 만에 사람도 동물도 다 죽었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불안할까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긴 하는데 이 말씀만으로 부족한지 사람은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사실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하려면은 노아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인류의 씨를 이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노아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게 여러분이 걱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노아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못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언약의 표시로 준 게 하나님의 무지개. 표적은요, 사람을 담대하게 하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무지개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되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겸놈은 그날의 겸수로 충분하다. 자, 여러분 내일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 내일은 내일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당장 먹을 것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9장 3절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채식과 육식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면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채식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아 가족이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곡식을 먹으려면요. 빨라도 석 달 해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아 그동안 뭐 먹고 삽니까? 노아가.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육식을 먹으라 그러십니다. 이게 사람한테 은혜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육식을 먹지 말라 못하겠으면 지금 정한 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채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먹어요. 참 인생이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육식은 칼로리가 높죠. 그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아주 효능이 높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9장 4절에 이릅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네, 필요 없는 살생하지 말라는 거죠. 자,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나와 이 땅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다. 여러분 성경에 무지개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을까요? 아주 학설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홍수 전에 지구의 환경과 홍수 후의 환경에 큰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홍수년에는 비가 오지 않았대요. 이제 비가 다 쏟아지고 나니까 하늘에 수증기가 없어지니까 이제 태양빛에 신체 위험한 광선들이 많습니다. 이게 직접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졌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학설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거 얼른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뜨는 진정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언약의 표시라고 알려주는데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로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무지개가 뜬 것을 보시고 기억한다. 여러분에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요즘은요 셀러폰에서요 오늘 누구 생일입니다. 이메일에도 와요. 페이스북에도 뜨고. 자 그러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지개로 리마인드 할 것이란 뜻일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먹지 않는 게 뭐예요? 자기 아내나 자기가 사귀는 사람의 생일, 결혼기념일,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이런 거 이제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들이 말이죠. 어디 갔다 와서요. 그러면 남자 얼굴만 쳐다봐요. 얘기를 안 해. 여보, 오늘 미장 가서 빠마했는데 이쁘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어우, 참 이쁘다. 잘했다. 그러면 될 텐데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이게 남자의 연약합니다. 여러분, 여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요. 자, 둘째. 하나님과 이 땅에 위에 모든 육체사에 세운 이 개혁 개혁개정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하시는 언약인데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한테는 말할 것 없다는 강제 표현입니다. 셋째,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게 원래 이 원어로 베리트예요. 이 의미가 자르다, 쪼개다, 그리고 할례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언약을 할 때 이제 고기를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의식으로 행했는데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 고기처럼 쪼개지겠다는 이 서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요. 해가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 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여기서 횃불은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리고 창세기 9장 9절에요.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올 너희의 자손들과 언약을 세운다. 영어로 covenant with you, my covenant래요. 여러분 언약, 계약은 쌍방간에 맺는 건데요. 하나님은 my covenant, 왜 내 언약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혼자서 계약을 할 테니까 너는 책임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든 못 지키든 내가 혼자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 언약, my covenant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맹목적인 사랑 그리고 언약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하신 약속, 언약, 무지개 약속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8장 2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길 가다 보면요, 지금 남자애들이 그래요. 사내애가 길바닥에 누워서요, 팍 난리치면서 울고 막 그냥 난리칩니다. 네. 네. 참 부모가 참 아무리 이걸 뭐 달래고 때리고 뭐 야단치고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뭐 아이가 저지른데 어떡하겠습니까? 부모가 대신 감당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법도 똑같아요. 미성년자가 남한테 손을 입혔죠?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그 보상 다 부모가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부모 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들여다보이지 않으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너희들 하나님 지금도 저희를 어린아이처럼 봅니다. 우리 어린애입니다. 아무리 뭐 심판을 해도 이런 방법으로는 구제시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 다음번에 계속되는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아이들이 어린애가 있는 걸 뭐 누가 감당하겠어요? 부모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무직의 언약이요.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찢겨 죽으신 것은 약속을 못 지키면 너 저렇게 죽는다.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하나님이 홀로 감당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죽음이 어떻게 부활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긴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만 사해지는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종교도 아니죠.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약속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파이널 코버넌트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 23절에 그러므로 각각 차례대로 할 것이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장차 일어날 부활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새로 분양하는데요. 아파트가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모델 하우스 하나만 딱 지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건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이 언약이 부활의 약속이고요. 예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모습을 프리뷰하는 겁니다. 어려운 듯이 보여도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이해하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빛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은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태양빛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많고 너무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많은 빛깔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게 사람의 이성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이쪽에 있고 너무 저쪽에 있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을 감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모든 색깔들이 합쳐서 흰빛을 잃으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이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색깔에 부분적으로 나타날 때, 즉 그 하나님의 흰빛이 부분적으로 어떤 때는 빨강, 어떤 때는 파랑, 보라 이렇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한 부분을 조금씩 보여주시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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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을 입히십니다. 이건 빨강을 입히시고 이건 파랑, 초록, 아주 넣죠. 파란 뭐 색깔을 입히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곱 빛깔이 드러납니다.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영역을 다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하면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옛날에 하나님 보면 죽었는데. 신세로 보이는 태양빛 속에 아름다운 일곱 색깔이 감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부활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감춰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아주 다양한 색깔의 기적들로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이 홍수 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이 부활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다시 사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모든 약속의 종결입니다. Final Covenant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약속 아닙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며 질문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여러분, 안 믿어지더라도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요. 이거 하나만 아세요. 자, 무지개가 세상을 지켜주는 약속이라면은 부활의 약속은 뭡니까?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무지개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몸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아무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흰색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상상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사건은 하나님의 신비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프리뷰, 은혜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 무지개를 언제 봅니까? 비가 그친 후에 무지개를 보는데 하늘에 뜰 때 비로소, 무지개를 볼 때 비로소 태양빛 속에 아름다운 일곱 빛깔이 감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비는요, 홍수, 비, 이건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환란이 지나가야지, 우리 삶에 비가 그쳐야지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환란이라는 홍수를 통해서 무지개가 일곱 색깔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환란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자, 노아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하고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요. 예,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의 무지개처럼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은요, 무지개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약속을 훨씬 뛰어넘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다시는 심판이 없는 곳,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삼아갖고선 영원히 함께 부활을 약속하는 것, 그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은 이제 더 이상 하늘에 뜨는 무지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무지개를 노래합니다. Over the rainbow. 무지개를 찾아서, 무지개 저 넘어서, 네. 더 이상 우리한테는 표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고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는 예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다시 사는 부활한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지개가 부활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위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만 존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부활주일 이스터 선데이가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삶이 하루하루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무지개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듯이 오늘 우리도 무덤 속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기쁨이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